말씀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마을마을 곳곳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열심히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셨는데 또한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말씀을 듣는 반응은 어떠하고, 또한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무반응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6절을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이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아이들의 놀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데 그 놀이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무슨 놀이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결혼 놀이를 하고 또한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죠. 근데 장터에서 앉아 무슨 지혜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놀이를 하냐면, 결혼 놀이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아이들이 이렇게 피리를 부릅니다. 그러면은 피리를 불기 때문에 춤을 춥니다. 아이들이 결혼 놀이할 때 춤을 춰요. 그다음에 또 장례식장에서 되어지는 어떤 놀이를,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슬피 우는 그런 또한 행동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울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가슴을 치면서 우는 척 하는 것이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통곡하는 거를 막 이제 통곡하는 척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장례식 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놀이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실질적인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빗대어서 말하고 있어요. 마치 그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거, 뭘 말해주고 있어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No 반응, No response.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반응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느냐, 이것은 뭘 말하고 있냐 하면은 춤을 춘다는 것은 기쁠 때 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춤을 왜 춥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말씀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가스펠이라 그러죠. 복음이 다른 말로 인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good news라고 그러죠. good news, 좋은 소식.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게 가스펠의 의미입니다. 복음의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끝 뉴스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을 전합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신성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만큼 말 잘할 사람이 어디 있고,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설명 잘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아무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No response. 아무도 반응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보았다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텐데,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막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시는 그 갈릴리 그 호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들을 수 있었더라면, 그 당시에 내가 태어나서 들을 기회가 있었더라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딱 예수님을 한 번만 보았어도. 그렇지만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들어왔고, 메시아, 그리고 그들은 기다려왔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해왔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을 때,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굿뉴스를, 기뻐하는 가스펠, 복음을 듣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그들이 듣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굿뉴스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춤추지 않았다는 거,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말은,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말도 했었죠. 마태복음의 3장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전했던 말씀은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했던 그런 죄를 자복하는 것은 외적인 표면적인 그런 회개였지 진정성이 있는 회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슬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요한이 와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 세례 요한은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자복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를, 심플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 심플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메시지는 나중에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했는데 그렇게 심플한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를 전했던 그 요한을 대상으로 해서 뭐라고 하냐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절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라고 비난합니다. 비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세례 요한을 비난합니다.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고. 또 예수님에 대한 비난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반면에 예수님은 절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권층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먹었습니다. 같이 음식을 나눴습니다. 교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는 자다. 먹기를 탐하고 대식가다. 먹는데 욕심을 부린 자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술꾼이구나, 이렇게 비난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죄인과 한통속이구나.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 중에서 기득권층,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은 아예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이랑 친구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상종 못할 그런 인간인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말로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일로 옳다함을 얻는 것이 참 지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리고 그들의 생각하는 그들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세례요한을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세례요한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그 들은 듣는 거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아도 될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그노하고 무시할 말들도 많고 듣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외면하고 귀를 닫아버려도 되는 그런 말도 수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 이 말은 여러분이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이세요. 여러분들한테 반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건 좋건 간에 여러분이 마땅히 그 말을 듣고는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과거에도 구약 성경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전파하는 말은 그냥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폼이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줬던 말씀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듣고 흘려버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땐 분명히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애통해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하는 자들, 그것이 믿는 자들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자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 세대 사람들, 오늘 이 그 세대에 대해서 그 세대가 어떠한지 그 세대를 아주 규명하는 말들이 바로 이 무반응, 무감각증에 빠져있는 이 세대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무감각증에 빠져있는 예수님 시대의 이 사람들의 이 무반응이 과연 그 시대에만 국한된 반응일까요? 그 시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반응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기를 거부하는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진정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반응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반응하고 있는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반응하고 있는지 나에게 격려되고 위로되는 말씀은 반응하고 내가 정말 코렉션이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바뀌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그런 반응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이 받은 자, 들은 자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20절서부터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들이 왜 무반응, 이 예수님 시대 예수님의 말씀과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냐고, 이 말씀에 대한 무감각증에 빠져서 무반응이었는지를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교만.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 뭐 권능을 행하고 기사와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도 그렇고요. 권능만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 권능 이런 것이 같이 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사역, 치유 사역, 뭐 기적, 이적 이런 거 다 하셨죠. 그래서 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는 것은 권능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지역에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다고 합니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셨다. 이 회개치 아니했다는 것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회개의 반응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때 바로 책망을 하셨다는 거죠. 21절에 그 책망의 구체적인 말들이 언급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근데 그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라신이라는 지역, 벳세다라는 지역, 그리고 23절에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어떤 지역이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의 예수님의 홈타운이었던 나사렛이라는 그 홈타운과 굉장히 근접한 아주 가까운 데 있는 지역들이 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자랐던 그 나사렛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잘 들어왔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나름대로 아마 익히 들어왔고 예수님의 그 패밀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뭐 동생들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권능을 행했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화 있을지 고라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다.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요, 타락의 도시입니다. 퇴폐풍조에 그 당시에 막 타락했던, 가장 부패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나중에 이사야서에도 계속해서 그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고 그런 것들이, 구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히 살았던 그런 어떤 우상 숭배 도시, 퇴폐의 도시가, 향락의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 상징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했더라면 벌써 그들이 회개를 하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제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큰 권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23절에는 또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소돔성, 창세기에 소돔성이 나옵니다. 가장 타락한 도시였죠. 타락한 자들이 살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타락했던 아주 부패하고 향락의 도시, 퇴폐풍조가 만연했고 우상숭배했고 향락의 도시였던 이 소돔, 근데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권능 행하였더라면 그 성에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회개했었을 거라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아직도 존재했을 것이다. 그만큼 갈릴리 사람들의 그런 어떤 회개를 거부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그 완악함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권능을 보았는데도, 기적과 이사를 봤는데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내가 한 번만 딱 본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내가 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텐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자기 두 눈으로 봤습니다. 권능을 봤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봤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가장,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회개를 통해서 회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회개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세례요한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늘에까지 높아졌다. 교만하다는 말이죠. 교만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그 소선지서, 특별히 대선지서 보면은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게 보면 거기서 이제 심판할 때 너의 교만이 하늘에까지 높아졌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합니다. 교만이 얼마나 높아졌으면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대 교만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의 그 완악한 마음, 회개를 거부하는 마음. 여러분, 교만이,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 뭐냐면 회개를 거부하는 거예요. 회개를,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그 하늘에까지 높아진 그 교만을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 음부에까지 낮아져요. 멸망당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교만으로 하여금 교만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음부에까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음부에까지 낮아져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봐야 돼요. 교만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교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입니다. 그래서 가장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이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멸망당하는 그 인류들을 구속하시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님으로 구체화된 것이고 바로 구속의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교만 중에 교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만은 또 뭘까요? 교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교만이라면 두 번째 교만은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교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낫다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하대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고. 겸손은 가장한 교만도 있어요.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속마음에는 교만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근데 사람들이 다 이런 교만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겉으로는 다 겸손하잖아요. 겸손한 척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겸손을 가장한 교만 다 우리들 있습니다. 그렇죠? 잠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육칠가지라고 할 때 처음에 등장하는 죄가 뭐냐면 그 교만한 눈, 교만한 죄를 첫 번째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십니까?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여자 성도님이, 제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했대요. 어떤 여성도님이.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좀 교만했습니다. 왜요? 집사님, 여집사님한테 왜요? 자매님 하니까. 아, 글쎄,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좀 이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뻐서, 아, 제가 이쁜 것 때문에 좀 교만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 더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아, 이 집사님 하나도 이쁘지도 않고 평범한 외모를 가지고 계시는데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해서 그 교만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 이분은 교만죄를 진 게 아니라 착각의 죄를 지셨구나. 착각으로 교만하다고 생각해서 착각의 교만죄를 졌구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사람들하고 잘 비교하고. 그게 뭘 얘기해 주냐면 우리들도 모르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잘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잘 비교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런 면에서, 외모가 이런 면에서 낫고, 뭐 학력이 이런 면에서 낫고, 뭐 사회적 배경이 이런 면에서 낫고, 내가 뭐 한 것이 이런 면에서 낫고,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거기서 내가 더 훨씬 뛰어나다, 낫다라고 자기를 평가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만죄를 짓지 말고 또한 착각의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착각의 교만죄.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교만이 또 어떤 교만이 있냐면 마음대로 사는 교만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교만. 여러분,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인정합니다.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나름대로 교만하지 아니하려고 겸손한 모습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 중에서 어떤 교만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냐면 겸손, 나름대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도 인정하고 뭐 나름대로 섬기고 나름대로 뭐 봉사도 하는데 다 합니다.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고집을 꺾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버려요. 우리 많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 합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성경에 많이 봅니다. 야곱 같은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정적인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가요. 결국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그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꺾어버리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르쳐서 로드다, 세이비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이비어는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라고 불러요. 근데 이 구세주,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전한 말씀인데 세이비어라는 말, 구세주라는 말은 이렇게 다 알아.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세주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이다라는 걸, 로드라는 건 우리가 아무런 느낌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주님이다 주님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님이다라는 뜻은 쉽게 말해서 영어로 master, lord라는 말인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종이, 하인이 자기 상전한테 부르는 칭호입니다. 로마 시대 때 주인님, 주인님을 부르는 게 이게 로드예요. 주인님이에요. 난 종이라는 거죠. 주인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나 그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다 이행하겠습니다. 다 따르겠습니다. 나 다른 거 뭐 대꾸하지 않고 노하지 않고 주인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하겠습니다. 100% 하겠습니다. 이게 주인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한테 예수님한테 주님 하면은 내가 100%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뜻은 다 항복하고 서렌더하고 내가 주님의 뜻에 항복하고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사실 주님이라고 부르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뜻을 포기하고 항복하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우리 여러분의 뜻, 저의 뜻 다 포기하며 삽니까? 항복하며 삽니까?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피해 볼 것 같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드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하기가 싫으니까 내 뜻대로 행해버립니다. 내 마음대로 행해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인간이 악해요. 인간이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본성주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거나 항복하지 못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 모든 인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아직 주인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한테 주님 주님 하지만 왜 이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안 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한테 주인님 주인님 하지만 왜 주님 좀 옆으로 비키세요. 내가 아직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 뜻대로 살 거니까 주님 지금은 관여하지 마세요. 나중에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내가 말할 테니까 그때 내가 어려울 때 그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주인이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님의 삶, 주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걸 영어로 가르쳐서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로드십.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중심으로 나를 지배하는 삶이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로드십입니다.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삶. 이런 삶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교만을 벗어버립니다. 내가 싫어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살아가는 삶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교만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내가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서렌더하고 항복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고백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게 사는 것,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나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이상한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사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갑니다. 내 속에 계시는 그분이 지금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주인님이 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내 안에 살고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사는 삶을 살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내가 사는 삶을 살면 그건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 교만한 자의 삶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이렇게 이런 주님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런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삶입니다.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재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한테 숨기셨냐 하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그 당시에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 학문이 많았다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왜 예수님은 왜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 어부 뭐 이런 사람들 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로 택했을까? 좀 그 당시에 좀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서 택했으면은 더 멋지게 예수님이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생각을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것을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 왜?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려 하였나니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왜? 왜 총명한 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폐합니까?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인간의 지혜,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지혜로 높아지고 교만한 거 아무런 쓸데없는 유슬리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지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면 모를까?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무반응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자신의 권능과 자기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냈다고 합니다. 누가 어린아이예요? 제자들,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 그 소외된 자들, 불쌍한 자들, 심플한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선 자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소외당하고 불쌍하고 병자들이었고 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회적으로 별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그런 심플리스틱한 단순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그 시대 사람들처럼 반응이 없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회개가 없는 자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같이 단순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누구에게 오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수님한테 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못 오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우리가 이 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죄의 짐, 근심, 염려의 짐, 율법으로 인해서 그 규례들을 행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에 쌓여있는 그런 모든 무거운 짐들, 이런 짐을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 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거기에 참 쉼과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만 참 쉼이 있어요. 주님께로 나아갈 때만 참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짐, 근심,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평강이, 기쁨이, 안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멍에는 율법의 멍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 참 평안이 거기 있게 된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멍에가 어떤 멍에인지 아세요?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이 동물들, 짐승들이 한 짐승만 멍에를 짓지 않습니다. 표를 이룹니다. 짝을 이룹니다. 동물 둘을 넣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나의 멍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과 같이 지는 멍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우리가 주님과 멍에를 같이 진다면 더 이상 멍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주님의 복음의 멍에를 질 때 우리는 참다운 자유함과 기쁨과 더 이상 그게 짐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 그 구원의 메시지를 복음을 들을 때, 배울 때,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에 참다운 쉼이, 평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있을 것을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